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또 쌓게 하여 주시고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또 성경책을 읽으며 부족한 종이 또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기억하며 그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해석하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믿고 또 실천할 바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되고 또 주님 지도책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말씀인 책인 줄을 아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말씀을 늘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이들과 또 각 가정에서 남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5장 말씀, 분벽의 글씨, 유명한 한 사건이죠. 분벽의 글씨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설하고 그 1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기명 그릇이죠?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역사상 기록에 있는데 나보니더스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근래에 확인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고고학적인 확인이 있기 전에는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아닌데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비평학자들이 말을 했었으나 그러나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로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고 그 나보니더스의 맏아들이 벨사살이라는 것이 확인이 될 때 성경이 더욱 잘 깨달아집니다. 셋째 치리자라는 말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왕 나보니더스는 중앙아라비아의 테마에 10년간 원정을 가 있는 동안 벨사살은 대리 통치자이었다고 보입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는 참 호화로웠을 것이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들을 찬양하는 불경건한 잔치였습니다.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부친이라고 표현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연대로 보면 조금 더 위긴 하지만은 여튼 표현이 그렇고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온 성전의 금은 기명들 그릇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치 신이 된 기분으로 그 술잔을 모든 왕과 또 귀족들 그리고 모든 왕후들 빈궁들이 마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 금은 동, 철, 목, 나무, 돌,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삼았고 그리고 이런 헛된 우상들을 찬양했으니 불경건하고 참으로 악한 행위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그의 부친이라고 본문에 부른 것은 그가 그와 혈연관계이었든지 아니면 단지 이전의 왕을 높여 말한 것일 것입니다. 5절 보십니다. 그때에 혹은 그 즉시 그때에 혹은 그 즉시 영어 성경 근래의 성경들은 즉시 suddenly 즉시란 말이죠. 옛날 영어성은 in the same hour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때에 그 즉시 지금 이렇게 막 술을 먹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술을 마시는 그 방에 그 홀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와 신기하게 저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광경이 생겼습니다.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파스예다 파스라는 말은 손바닥 혹은 사전에 보면 손등 back of hand 손의 back 백은 손등이죠. 바닥은 palm이라고 그러는데 palm of hand 손바닥 그러나 글을 쓰면 손바닥이 잘 안 보이고 손등이 좀 보이겠죠. 글을 쓰면 그래서 손등 근래 영어 성경은 NASB 성경은 손등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전에는 손바닥이 우리는 손가락 글을 쓰면 손가락도 물론 보이겠죠. 그러나 원문의 파스란 말은 가락이라는 것보다 손바닥 혹은 손등 그런 뜻이라고 보이는데 그 글자 쓰는 여튼 손바닥 혹은 손등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아주 기분 좋게 술을 먹으면서 그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하다가 그 광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저거 뭐야? 뭐가 저게 나타났는가? 이상한 손이죠. 무슨 손이 나타났나?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워서 두려움이 생겨서 그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아, 저게 두렵죠? 저 무슨 손이야 저게? 저거 누구 손인가 저게? 그리고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다고 사람이 깜짝 놀라고 두려움이 생기면 다리가 덜덜덜 떨린다고 그래서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사람이 너무 놀라면 하고 떨죠. 어린아이들 보면은 앞에 나와서 뭐 발표하라고 시켜서 앞에 나오면은 떨리는 애들은 떨리는 걸 참느라고 하고 막 이를 갈면서 떠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마음이 좀 약하면 그렇죠. 담대한 사람들은 그 정도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좀 약하면은 그렇게 많이 떨리고 그럴 텐데 되게 깜짝 놀란 모양이에요. 왕인 대단한 건데 14살 왕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 점쟁이를 불러오라 불러오게 하고 아 전부 다 불러오게 하라 저게 뭐냐 불러오게 하라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다 모인 자들을 바벨론 박사들이라 다 불러 모으고는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자, 저 손에 쓴 저 글자가 뭐냐 저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자주 옷은 왕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겠죠 화려한 옷이겠죠 자주빛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금옥에 들이우고 아 금사슬 목걸이를 하나 예 금사슬로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셋째 치리자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왕이면 둘째 치리자겠죠. 왕 다음에 치리자는 둘째 치리자인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벨사살은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은 부왕이 있습니다. 아버지 왕이 있어서 나보니도스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고 자기는 지금 아버지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였기 때문에 셋째 치리자 정도밖에 세울 수가 없구나. 아, 그래서 셋째 치리자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대로이죠.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박사들이 다 모였지만은 아무도 그 글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아주 기분 좋게 잔치하고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다 잡쳐버렸다. 그러니까 기분이 다 사라져버리고 놀라가지고 저 글을 누가 읽을 수 있고 저 무슨 글이 글인가, 저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비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하고 악한 벨사살 왕에게 바벨론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0절 계속 보시다.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태후라는 말, 태후, 영어 성경들은 태후라고 번역하지 않고 왕후, 퀸이라고 하는 왕후, 왕후나 태후나 무슨 차이? 태후는 우리말에 보통은 왕의 어머니를 태후 그렇게 부른다고 하죠. 왕의 모친. 그래서 사전에는 이것이 왕의 모친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전도 있고,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에, 또 옛날 권위 있는 또 사전에는 그냥 왕후 그렇게 뜻을 새겨서,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그냥 왕후 그렇게 번역하는데 왕후이들지 아니면 태후일지, 지금 왕의 아까 말한 대로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왕후는 같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태후, 왕의 모친은 아마 거기에 없었는데 그런 왕의 왕궁의 그 잔치에 그런 사건이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 소식을 듣고 곧 왔을 수 있겠죠. 왕의 모친이 와서 그렇게 보는 게 더 좋, 우리말처럼 태후가 좋을 것 같은데,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 점쟁이라고 그랬죠,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태우니까 자기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모든 되어진 일을 잘 기억하고 있겠죠. 총명이 있는 그런 왕입니다. 부왕의 그런 아내 좀 되니까 그 역사도 알고,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란 다니엘이 이렇게 총명해서 그를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는데 그를 부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조언이죠.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참 태후가 그래도 생각이 잘 났어요.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다니엘이 있지. 옛날 느부갓네살 왕 때 꿈도 해석하고 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두 번이나 한 번은 꿈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꿈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또 꿈을 한번 꿨을 때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하여 또 다니엘이 한번 일러주고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 끝장이다. 너 벨사살 너도 죽는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기 위해서 지금 벽에 손이 나와서 글을 쓰게도 하고 그 글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참 벌써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는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그렇게 부르니 유다인들은 참 고통 마음고통도 많았겠습니다. 항상 너 포로로 잡혀온 아무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또 나왔습니다. 셋째 치리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7절입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다니엘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돈이나 밝히고 명예나 밝히고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죠. 그게 성도의 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면서 살고 욕심 부릴 것 없이 욕심을 또 자기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이면 열심히 무슨 일인지 하고 굳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해서 남에게 손벌리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러죠. 다니엘은 그런 신념의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을 와서 착 보니까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구나. 저 뜻이 바로 지금 벨사살과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로구나. 알았겠지요?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해석하라고 불림을 받았구나. 신기하기도 하다. 그 일이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이 오겠습니까? 태우가 그렇게 다니엘을 생각나게 하지 않았으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그게 불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느부갓네살의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의 그 꿈 이야기 4장에도 꿈 이야기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을 낮추신 그 사건이 4장에 꽤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있고 5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니엘의 말을 이해하면 4장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건데 4장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4장을 읽어보면 지금 여기 말한 대로 느부갓네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느부갓네살은 대단하죠. 모든 권력이라는 것 참 대단하죠.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정의로운 사람 아주도 되려면 될 수 있죠. 자기가 자기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걸로 불법하게 사용하면 사람을 갖다 명목을 하나 걸어서 죽이는 것은 권력자들이 하는 짓들이고 그 일은 너무 쉽죠. 그것은 명분을 하나 걸어서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독재 정권들, 독재 국가들에서 공산, 특별히 공산 국가에서 정적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었지. 그래서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고 뜻이 강팍하고 교만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4장에 나온 얘기죠.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래서 일곱 대를 지냈다. 7년이든지 혹은 일곱 달이든지 일곱 대를 그렇게 지나는 사람이 넉나간 사람처럼 정신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똑똑한 총명이 있는 왕이었을 테인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왕이 실성했다 그러고 신하들이 왕을 잘 모시고 밖에서 좀 있게 왕 직무를 보기 어렵다고 쫓아낸 셈이죠. 그래서 짐승들과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럴 때 일곱 대가 지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짐승들하고 여기 놀고 있네. 정신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결국 하나님이 다스려.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꺾어가지고 낮추신다고 꿈의 해석대로 말하더니 내가 진짜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4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경험, 체험, 간증을 느부갓네살이 간증한 내용이니까 사장은 그거를 이제 다니엘이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을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주셨으나 그가 마음이 교만했을 때 그 왕위가 폐해지고 그 영광을 빼앗겼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낮아짐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항상 교훈을 줍니다. 교만한 자는 망한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망한다. 그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면 저 사람 저렇게 교만무쌍하게 하더니 저거 봐 꺾어졌네 망했네 아이고 참 가련한 자가 됐네 그렇게 됩니다. 22절 보십시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벨사살에 대한 말을 그 벽에 있는 글을 해석할 차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먼저 예를 언급하면서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직선적이네요.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짓밟고 오히려 헛된 그 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우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자, 이 다니엘이 대단한 지식,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확고하고,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칼빈주의, 개혁주의 사상이 확고한 자입니다. 그렇죠. 이걸 개혁주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사상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신학이 교회 안에 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이고, 그렇지 않고 인간이 모든 결단으로 행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크게 신학적으로는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것이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구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진다. 지금 다니엘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잘못인 교만을 본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죄는 세 가지였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는 교만하였고,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대적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 가지고 술 마셨으니까. 그리고 셋째로 그는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이런 죄악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종말이 왔다고 지금 벽에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25절 계속 보십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다니엘이 지금 계속 말합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다 그 무슨 글자인지 모른다는 걸 다니엘은 읽고 있습니다. 메네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자가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종말이죠. 바벨론 제국에 세웠다. 메네 메네 메네라는 말은 넘버, 영어로 넘버입니다. 넘버는 숫자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넘버, 수라는 말이죠. 동사로도 센다는 것도 넘버입니다. 넘버 넘버 센다는 메네 메네, 거기서 우리가 구약의 단위 중에 문화라는 단위도 납니다. 센다는 문화, 한 문화, 두 문화, 문화. 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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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웠다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이 나라를 다 이제 세워보니까 이제 연대가 다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연한이 끝났구나. 나라의 연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세웠다.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대겔, 대겔은 단다, weigh, w-e-i-g-h, weigh, 무게를 단다, weigh, 그렇게 하는 weigh, 대겔 단다라는 말로서 왕이 저울에 달려서 왕을 달아봤다는, 내가 몇 근이나 나가는지 몇 킬로그램 나가는지 달아보자. 아휴, 나는 후 불면 날라가. 전혀 무게가 없구나. 인간 인격의 인격성의 무게가 없구나. 참 가볍기 그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다웠게 되겠는가. 예.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사람답지 못하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저버리고 우상이나 찬송하고 가서 마음이나 교만해가지고 그러죠. 예. 달려보니까 너는 참 가볍구나. 달아보았다. 우바르신이라는 말에 우라는 말은 그리고, 그리고라는 접속사고, 바르신 베레스 혹은 바르신 베레스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말을 나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바벨론 제국을 쪼개버리겠다. 메대와 파사 두 나라로 결국 쪼개집니다.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선언하는, 예, 세워보았다, 연대를 세워보았다, 뇌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너를 찢어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 그 메네 메네 대겔 우 바르신 바르신 베레스 바르신, 29절 먼저 보십시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러니 벨사살이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의 선언이긴 하지만은 두려운 선언이지만은 시원스럽게 해석을 해줬자 그런 뜻이로구나. 그리고는 약속대로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라. 자기가 다 말로 뱉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셋째 치리자 해봐야 그 밤에 이제 벨사살이 죽고 마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바로 그날 밤, 그날 밤 그 술잔치를, 그 큰 잔치를 베풀고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던 그날 밤, 예, 분벽의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던 메네 메네 우 바르신이라는 글을 썼던 그날 밤, 그 해석을 들었던 그날 밤, 예,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주전 539년경입니다. 539년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다리오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대 파사에게 바벨론이 망하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는 파사 왕 고레스의 다른 이름이거나 그가 바벨론과 강 너머 지역을 통치게 한 약 14년간 통치를 시리아, 베니게, 팔레스틴 넓은 영토를 바벨론 강 너머 지역을 통치게 했던 구바르라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고레스의 다른 이름이거나 혹은 구바르라는 사람일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벨사살을 폐하셨습니다. 교만한 벨사살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끝장내셨습니다. 벨사살은 교만하여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자가 두려워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으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교회의 일들은 조심하고 교회의 기명들은 조심하고 그러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우지, 감히 교회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 그렇게 행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으니 얼마나 교만무상한 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의 행위이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뭐 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기가 나은 것이 아닌 줄 깨닫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다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복을 발로 차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분벽의 손의 글을 통해 자신의 주권적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시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찢어 나누시기도 하시고 벨사살의 호흡을 끊으시기도 하시고 그 길을 작정하기도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굉장한 진리죠.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라는 진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죠.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권적 작정, 주권적 창조, 주권적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할 때 누구랑 우리랑 의논하지 않습니다. 창조할 때 우리랑 의논하고 내가 이거 지을까 빛을 지을까 말까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동물을 지을까, 새를 지을까, 물고기를 지을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도 그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러나 그는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신 자이시니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만 하지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그의 삶을 세시고 달아보시고 공의로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는 오늘 우리의 호흡도 주장하시고, 여러분 언제 살고 언제 죽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계시겠죠. 예. 내가 뭐 걱정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서 인명은 제천이라 누가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른 말이죠. 그 사람들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데,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겁내지 말고 사십시오. 내가 조심은 하지만은 걱정, 어떻게 이렇게 죽을까, 아파 죽을까, 맞아 죽을까, 굶어 죽을까, 미래를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꼭 합당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지도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의탁해야 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 맨 끝에 절에 보니까 그렇죠, 망한 후에도, 예, 그날 밤 갈대아가, 예,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6장에 넘어가 보면, 예, 다니엘은 여전히 다리오 때의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쓰실 때 쓰시고 쓰시는 동안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선한데,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더 낫지 않겠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것이 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낫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나은지. 그러나 살고 보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낫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웠지 나보다. 하나님이 선하면 더 선하지 나보다. 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고생만 많이 하고 나중에 뺑뺑 돌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무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손 붙잡고 내가 부종하며 붙잡고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살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좋은 길, 첫째가 성화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 앞에도 좀 있고 하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당면한 문제가 결혼인데, 결혼, 어떤 내가 자매한테도 결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런 말 했지만은, 예?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이것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은 하고 나서 이혼하는 사람 천지고, 결혼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천지고,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나서 결과가 좋아야 잘하는 것이지 결혼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결혼이 좋은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결혼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경험하듯이 아이고 저 젊은이는 저렇게 거창하게, 그래서 결혼식 거창하게 하는 거 하나도 좋지 않더라고요. 경험을 보면 아주 거창하게 해놓고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한 것들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차라리 옛날 사람처럼 가난하게 군고구마 쪄놓고 앉아서 결혼했다고 하던데 그러고도 잘만 산다면 그게 행복할 것 같다. 거창하게 결혼식장 잡아서 많이 장만해가지고 거창하게 해놓고는 얼마 못 가서 이혼했네 소식 들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것이 인생의 길이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교만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 주권적 섭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길로 섭리하시는 줄을 믿고 다니엘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한 종이 이제 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 받은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교만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믿고 의탁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두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